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순위 파무장 단체 ISI의 소탕 작전과 관련해 현재서 미군의 자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라크 정부가 전략 요충지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 계획을 발표한 직후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 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ISI과의 싸움과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나토 각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ISI를 대해 19차례의 공습에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라크 정부군이 라마디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ISI를 통제권을 넘겨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실 대변인은 카터 장관의 발언에 놀랐다며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군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AP통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극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25일부터 700개 부대와 12,000명의 병력, 250대의 군 항공기가 참가하는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과 유럽 8개국도 4,000명의 병력과 100대의 전투기가 동원되는 이른바 2015 북극도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진행하는 이른바 노르딕 훈련은 다음 달 4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4,500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나토의 이른바 발톱스 훈련은 5일까지 이어집니다. 러시아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한편 덴마크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노르딕 5개국을 포함하는 9개 나라들은 자신들의 국경 부근에서 최근 러시아 공군 활동이 증가했다며 상호 군사 훈련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가 국경 지역에 위치한 케냐 경찰서를 공격해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케냐 경찰 당국이 26일 밝혔습니다. 케냐 경찰청은 이번 공격이 윤비스 마을을 지나던 경찰 차량이 도로에 매설돼 있던 지뢰 공격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뢰 공격으로 인해 적어도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부상을 입은 동료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 지역으로 가던 또 다른 경찰 차량이 알샤바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케냐 경찰 당국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구조대가 블랑코감 범람으로 실종된 12명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블랑코강 인근에 위치한 별장에서 머물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며칠 계속된 폭풍과 홍수로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 적어도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텍사스에서만 가옥 천여 채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일부 부서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텍사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의 시우다두 아쿠나 지역에서도 강력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로 13명이 목숨을 잃고 가옥 수백 채가 부서졌습니다. 미국이 인신매매업자들에 의해 버려진 동남아시아 해상 난민들을 돕기 위해 항공 정찰에 나섰습니다. 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의 26일 해양감시용 항공기가 이틀 전부터 말레이시아 서해 상공을 정찰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태국이 인신매매업자들을 단속한 뒤 수천 명의 난민들이 탑승한 선박들은 안다만해와 벵갈만에서 좌초됐습니다. 이들 해상 난민 대부분은 미얀마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로힝야족이나 고향을 등진 방글라데시인들입니다. 한편 동남아시아 정부들은 이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상륙을 막아왔습니다. 이란에서 26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테헤란 특파원 제이슨 리자이안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영 IRNA 통신은 이번 재판이 국가안보에 대한 재판이 주로 열리는 혁명 재판소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백성원입니다.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이번 주 함께 중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북한이 서해 연평도 앞 무인도에 방사포 진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군은 서해 연평도 전방에 있는 갈도에 여러 개 유기호 형태의 시설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리 해리스 신임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을 작전구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이번 주 함께 중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를 협의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핵 담당 최고 책임자들이 동시에 베이징을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일 3자협의에 이어 2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잇따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미중 양자협의에 이어 한중 양자협의도 연쇄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를 통해 한미일 3자협의에 이어 한미중 간에도 북핵, 북한 문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협의는 양자회동을 연이어 갖는 방식으로 진행돼 사실상 3자협의의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대변인은 연쇄 양자회동 외에 따로 3자가 함께 회동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베이징 회동은 미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을 함께 방문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을 자국으로 불러 함께 협의할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꺼려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동반 방중은 중국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며 북핵 등 상황 변화에 대한 중국 측의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설 등 정세가 심상치 않은 시기에 미국과 한국을 부른 것은 북한을 견제하는 메시지가 담긴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으로서도 북한이 SLBM 사출 시험 성공을 주장한 데 이어 핵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크게 중요해진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광일 대변인입니다.
우리는 북핵, 북한 문제 대처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을 방문 중인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하라 주니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따로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연쇄 양자회동에서는 북핵 대화 재개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또 27일엔 3자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 진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의 연쇄 회동이 어제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동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전망에 대해서 서울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양 교수를 VOA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미 한일 세 나라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의 3자 회동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 정도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그 최근 북한의 공포 정치, 여기에 대해서 세 나라 간의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는 측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이 북한의 비핵화에 의해서 세 나라가 그 어느 때로보다도 공조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대내에 과시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그 세 번째로는 아마 그 북한과의 그 대화이든 또 그리고 그 이 압박이든 간에 중국을 상국 공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더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이 공포 정치를 앞서 지적하셨는데 이 아무래도 현영철 그런 숙청 등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북한의 공포 정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그 정세, 여기 대해서 세 나라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3자 회동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 지금 현재는 그 북한에 대한 압박, 다시 말해서 북한의 그 SLBM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국제사회 위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압박의 종목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 미국과 한국 측 6자회담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3자 회동을 마친 뒤에 곧바로 중국으로 갑니다.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이 함께 중국으로 가는 건 전례에 비춰볼 때 좀 이례적인데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만약 북한의 그 SLBM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있다면은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기준의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아마 조금 6자회담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북경 문제와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번 회동이 중국 측의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 적어도 중국의 초청이 없다면은 한미 수석들과 갈 수는 없겠지요.
네.
또 서로 간다면 이게 예의가 아니겠지요. 아마 중국도 지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이 개최된 데 회담도 열리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핵은 더욱 고도화되고 최근에는 그 이 SLBM까지도 시험 발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네. 중국도 뭔가 요장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그 미국과 한국, 중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뭔가 대화하면서 머리를 맞대면서 지혜를 자르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잘 알려졌다시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반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테디의 한반도 배치 논란으로 좀 신경전도 있긴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새로운 대북 제재, 뭐 이런 대화, 진지한 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아마 대북 제재보다도 조금은 육자회담 제기를 또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예.
특히 그 북한의 SLBM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논의 움직임이 있더라도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혹시 안보리 의장의 언론 성명이 나오더라도 북한과 참여국들 입장이 모두 담긴 태도를 중국은 견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아직 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그런 위협과는 별개로 이게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에 위반되지 않냐 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마침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와도 관련이 있지 않냐, 그런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일 3자회동이라든지 한미중 3자회동은 양자 또는 다자간의 공조를 과시한다든지,
네,
또 공조체제에 중국을 동참시키려는 직접적인 목적도 그 담겨 있지만, 어쩌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의 의도도 담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네,
특히 그 이 한 여러 개의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보면은 그 탄도 미사일과 관계되는 모든 대량 생산 무기의 자유 장비 이런 것은 다 안보리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 SLBM 이에 대해서 북한의 그 시험병에 대해서 좀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대북 제재는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또 6자회담 의장국이고 또 여러 가지 유엔 제재에 대해서 구색을 좀 맞추려면 좀 대화 분위기는 좀 이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 나라가 추진 중인 이른바 탐색적 대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뭐 실현이 좀 어려워진 걸까요?
현 단계 미국과 일본은 그 대화보다도 대북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
중국과 러시아는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중재자로서 비공식 탐색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진작 그 핵심 당사자인 북한은 오히려 그 핵무력의 고도화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 과거 경험적 사례를 비춰보면은 6자회담이 열릴 때는 북한의 비핵화가 좀 진전됐고, 6자회담이 중단됐을 때는 북한이 더욱 고도화되었다는 점에서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단지 대화가 만약에 열린다면은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순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수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버마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또 쿠바도 그렇고 관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좀 뭐 일각에서는 뭐 폭주 기관차처럼 대화 분위기보다는 계속 뭐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끝으로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게 북한 자신에게 좀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라든지 각종 이런 노력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진정으로 받는다면 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외 개방, 대외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그 모든 국가들의 가장 국가이기 안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사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우려하는 안보사항, 이러한 모든 안보사항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뭐랄까 허심탄회한 논의 대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미한일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의 배경과 또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해연평도 앞 무인도에 방사포 진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작전 활동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서해 연평도에서 불과 4.5km 떨어진 무인도인 갈도에 벙커 형태의 군사시설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터파기 공사를 해오다 최근에 덮개가 있는 벙커형 진지 5곳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북한군은 서해 연평도 전방에 있는 갈도에 여러 개 유기어 형태의 시설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축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곳에 122mm 방사포를 배치하거나 한국 측의 동향을 감시하는 관측소로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군 소식통은 한국군의 대응력을 시험하는 한편 덮개가 있는 진지로 구축한 점으로 볼 때 한국군의 대응 타격으로부터 엄폐 효과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거리 20km의 122mm 방사포는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북한이 갈도에서 122mm의 방사포로 공격할 경우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부대뿐 아니라 인근의 한국 해군 함정도 타격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갈도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NLL과 연평도 사이의 거리 등을 볼 때 우리 군의 작전 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우리 군은 이 지역에 북한군이 화기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사거리를 고려하면 연평도에서 남측으로 최대 16km 떨어진 지점까지가 타격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에 따라 북한의 방사포 진지가 구축되면 함정의 초계 방식이나 대비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현재 사거리 20여 킬로미터 유도 미사일인 스파이크 미사일을 서북도소에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북한의 해안포 타격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무기로 지난 2013년 10월 첫 시험 사격에서 해상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대남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만큼 북한군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비롯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과 베트남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한 장관은 오늘 베트남에서 기계화 사단을 방문하고 베트남 국방장관과 국가주석을 예방한 뒤 오는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개막식과 환영 리셉션에 참석합니다. 한 장관은 특히 오는 3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4년 4개월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을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등 참가국 국방장관들과 연쇄 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라고 해리 해리스 신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25일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며 그 이유가 예측하기 힘든 지도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태세를 보이는가 하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측근들을 죽이고 있다며 그의 이런 행태를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신임 사령관은 세뮤얼 라클리어 현 사령관의 후임으로 오는 27일 공식 취임하면 미국 서부에서 인도 서부까지 관할하는 미군 최대 사령부를 지휘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새 장거리 식별 레이더 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레이더는 북한의 잠재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군의 방어 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알래스카 기지에 새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새 장거리 식별 레이더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표적 식별 능력을 개선해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체계의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환경안전평가를 통과하면 바로 추진되며 실전 배치에 모두 1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2016년 회계 연도에 장거리 식별 레이더 개발 예산으로 1억 3,7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지난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장거리 식별 레이더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ritically important for especially what we see in the intelligence estimates for capability of North Korea and Iran to develop more.
북한과 이란이 보다 복잡한 위협 체계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식별과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린 국장은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장거리 식별 레이더가 탐지 범위를 확대시켜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의 전투 능력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린 국장은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 44기를 알래스카와 미 서부 캘리포니아 기지에 배치하는 계획이 예정대로 2017년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언론들은 신형 장거리 식별 레이더 배치 계약과 관련해 주요 방산업체인 레이시온과 노스롭 그룹맨, 로키드 마틴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하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은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와 관련해 축구는 북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남북 당국이 결심만 하면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이기도 한 정 부위원장은 26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축구나 태권도는 북한이 호응만 하면 언제든지 경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한축구협회는 남북축구와 관련해 지난 2월 15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접촉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국가대표 대항전으로 치르는 방식을 검토했고 이후 몇 차례 더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부터 560여 건의 사업 제안을 받아 이 가운데 50여 건을 오는 28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최근 원격 교육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격 교육이 성공하려면 정책을 당이 아닌 교육과 기술 전문가들에 맡기고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지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근 잇따라 원격 교육이 북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같이 나라의 방방곡곡 우리 원격 교육 체계가 들어가서 그 누구나 원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최근 넉 달 동안 김체공업종합대학의 원격 교육대학에 4천 명이 새로 입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입학한 규모와 맞먹는 숫자로 현재 8천 명이 원격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전국의 기관과 기업소, 공장들에서 김책공대와 원격 교육을 연결한 곳이 1,370개로 늘었다며 그 우월성 때문에 사회주의 문명국의 휘황한 내일이 밝아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격 교육은 교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학습자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로 얼굴을 보며 가르치고 소통하는 교육 형태를 말합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국제사회에서는 흔히 사이버 강좌, 온라인 수업 등으로 불립니다. 북한이 원격 교육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김책공대 출신으로 함흥 컴퓨터기술대학 교수를 지낸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원격 교육을 통해 교육 예산을 줄이고 지방 학생들이 우수한 평양 교수진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런 장점들이 김정은 우상화의 적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원격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시대 새로 변모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젊은 지도자 그리고 아주 영명한 지도자 그런 걸 과거에 없던 것들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교육이 막 이렇게 원격교육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도 모르고 내부적 선전을 통해서는 김정은 장모님이 바로요 원격 교육을 제시해 주시고 이미 강행제가 나왔어요. 우상하에도 이게 잘 그 효과가 먹히는 거란 말이죠. 과거에 없던 거니까.
실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10년사에서 과학기술의 정보화를 부쩍 강조했습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김흥광 대표는 원격교육이 우상화를 위한 선전수단이지만 일부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 세계가 다 이 말하자면 원격교육 또 평생교육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전혀 이게 지금 개념조차 없는 게 지금 평생교육인데 자기들은 여전히 구제도적인 교육 시스템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면 원격교육도 없는 그런 국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이 빨리 발전하는 국제사회 교육제도, 선진교육제도에 너무나도 그 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안달이 난 거죠.
김 대표의 지적처럼 북한과 선진 국제사회의 원격 교육 환경은 아직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첨단 내용물이 담긴 인터넷 온라인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이 쌍방향으로 수업과 토론을 진행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동원해 실제 교실에서보다 더 역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 조지타운 대학교의 노동경제학자인 토니 카라발리 교수는 VOA에 미국에서는 대학뿐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온라인 원격 교육을 크게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really quite clear that more and more people need post-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and a lot of them aren't getting it. And in cases where they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문 지식을 따라잡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온라인 원격 교육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는 겁니다. 세계의 인터넷 강국인 한국 역시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 전문 대학이 17개에 달할 정도로 원격 교육이 매우 활발합니다.
방송대학TV가 5월을 맞아 요일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다채로운 교양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지난 1972년부터 원격 교육을 시작한 방송통신대학은 특히 전통적인 TV 강의는 물론 다양한 멀티미디어 영상을 통해 다채로운 수업과 내용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콘텐츠, 그래서 철저하게 가장 학생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콘텐츠를 확보해야 돼요. 지금은 콘텐츠 경쟁 시대입니다.
이 학교에 따르면 원격 수업을 통해 졸업한 학생만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김흥광 대표는 북한이 원격 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남북한 사이에는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원격 교육의 면에서 비교가 안 되고 교육 품질에 있어서 콘텐츠의 어떤 품질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발달해가지고 어떤 과학 실험도 결국은 직접 그렇게 물리적 요소나 장비들을 돌리지 않고 쓰지 않고도 좀 가상적인 체험과 현실을 통해서 그거를 실험과 맞먹는 수준에서의 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거든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 방영하고 있는 그 원격 교육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현재 뭐 단순 강의들을 했다가 이 원격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게다가 쌍방향이 아닌 교수가 대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수준이고 원격 수업의 핵심인 기술 능력 역시 매우 초보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학습자들한테 해설을 통해서 학부에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동영상이 끊기지 않고 아주 발빠르게 스트림으로 이 흐름으로 촥 빨리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수석 쪽에 있는 그런 서버라고 하는데 메인 서버가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저장 용량도 크고요. 그렇게 제한이 없어야 되고 또 학습자 쪽에 있는 단말인데 그 단말도 역시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처리해서 빨리 학습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그 용량이 그 상당히 그 일정하게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말기 수준은 말이죠. 가장 좋아서 펜티움 4 정도죠. 요즘 한국에서는 펜티움 4 정도를 가지고는 정말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북한은 10년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설비들을 쓰고 있단 말이죠.
전문가들은 특히 수십억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을 북한의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원격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은광 대표는 북한에서 원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책을 당 간부가 아닌 교육과 정보기술 전문가들에게 맡겨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용적이지 못한 보여주기식 소프트웨어 개발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세계적인 인터넷 선두주자인 한국의 지원을 과감히 수용해 관련 시설을 빠르게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데이 풍경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로 희생당한 위안부들을 기리는 기린비가 미국 정부 청사에 세워진 지 1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30일 미국 수도권 정부 청사에 세워진 첫 위안부 기린비 제막식 현장입니다. 2010년 미 동부 뉴저지주에 세워진 첫 위안부 기린비 이후 미국 내 7번째로 세워진 이 기린비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강을출 할머니도 참석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었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꼭 일본 정부한테 사죄하고 배상을 받아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5월 22일 기린비가 세워진 미 동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평화가 된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난달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이후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새삼 커지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군의 침략 전쟁에 대해 깊은 후회의 뜻을 밝혔지만 식민 지배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My dear friends, on behalf of Japan and the Japanese people, I offer.
일본 총리의 연설에 대해 미국의 일부 의원들과 언론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지난 25일엔 일본의 16개 주요 역사 연구 단체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을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기린비 건립을 주도했던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 정대위 이정실 회장은 기린비를 건립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WCCW members all have felt the pains and trauma of wartime victims. The sex slave during the wartime, World War II, called comfort women. We wanted to console their spirit and commemorate.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입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위안부들의 고통을 느끼며 그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인내와 용기를 기념하기 위해 기린비를 세웠다는 설명입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추모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여성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부 청사에 첫 기린비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샤론 블러바 페어팩스 카운티 군수는 기린비의 의미를 거듭 되새겼습니다.
As a community, we must work to ensur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like those during World War II.
기린비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성노예와 인신매매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을 상기시켜 준다는 설명입니다. 정대위 이정실 회장은 VOA에 기린비는 정치와는 무관하다며 기린비의 순수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라는 그 뜻 자체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나 물건, 그게 메모리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사건이나 사람은 할머니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도 할머니들이 살아남았고 그걸 그냥 버텼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과거에도 저스티스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그걸 외쳤고 정말 그 말할 때마다 그거 고백할 때마다 온몸이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시는 그 할머니들의 용기, 그거를 이제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리고 높이 산다는 거예요.
기념식에는 일반인들 외에 한국과 중국계 정치인, 한반도 전문가 등이 참석했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 데니스 헬펜 연구원은 일본을 동맹국 친구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넬리 의원은 기념식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를 다시 쓰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회장은 기린비 건립 1년이 지난 현재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 주류사회의 관심이 커졌다며 1등 공신으로 아베 총리를 지목했습니다.
메모리얼 할 때 일본 그 미디어들만 좀 많이 왔어요. 그중에 이제 한 미디어들이 나한테 아베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Oh, sure. He's one of the biggest contributors.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아베 때문에. 너무 많은 데서 메인스트림에서 뭐 인터뷰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었어요. 인터뷰도 그렇고. 뭐.
이 회장은 미 의회 연설 등에서 드러난 아베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국제사회가 위안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언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상을 알리는 일에 더욱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인사회의 관심 속에 마련된 기금으로 역사학자 논문 경연대회, 수필 경연대회, 미술 창작 경연대회, 논문집 출간 등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 행사에는 올해 공연될 예정인 사일런스와 There You Go의 출연 가수들도 참석해 짧은 공연을 펼쳤는데요. 가무국인 두 작품 모두 위안부들의 아픔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구촌 오늘 BOA 최원기 기자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군사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방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 이례적인 무더위로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ISIL에 빼앗긴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란에서 간첩 혐의로 억류 중인 미국 기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중국의 국방백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 국방부가 26일 새 국방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는 국방전략의 목표를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게 육해공 군사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동안 군사력 강화를 천명해왔는데요. 이번 백서는 더욱 적극적인 기조로 국방전략 전환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전략 목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의 목표는 기존의 국토방어에서 더욱 적극적인 방어와 공격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방어지역도 국토 주변에서 먼 지역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의 경우 근해 방어에서 근해 방어와 원해 방어가 결합한 형태로 전환해 간다면서 특히 공해에서 전략적 통로 확보와 해상 안전 수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먼 바다에서의 군사 훈련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지중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연합 군사 훈련을 갖고 지중해에서는 처음으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해군에 이어서 공군과 육군은 어떻습니까?
공군과 육군도 비슷한데요. 공군도 국토방어용에서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육군의 경우도 적극적인 방어의 개념으로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전력과 우주항공전력, 또 사이버전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국방부 백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백서에서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하지만 주권을 위협하는 외부의 도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 사이의 갈등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근해에서 원해로 방어 개념을 확대할 경우에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당연히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최근 군사시설을 건설 중인 스프레틀리 군도 인공섬에서 정찰 중인 미 해군 정찰기에 경고를 보내고 또 그 이후에 미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국방백서에는 남중국해 등 안보 위협이 제기되는 지역에서 해양 순찰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강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국방백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양위준 국방부 대변인이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언급했는데요. 양 대변인은 최근 이 해역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것은 미국의 근접 감시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의 일반 건설 작업과 다를 게 없으며 중국군을 모함하고 의도적으로 긴장 국면을 조성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중국 입장은 그런데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의 주장은 다르죠, 물론?
물론 다릅니다. 주변국들은 중국의 건설 움직임을 매우 불안한 눈길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영유권 주장과 군사태세를 강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프레틀리 군도와 가까운 필리핀의 경우 자국의 앞마당에 중국군의 활주로와 부두 등 군사시설이 건설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중국이 활주로 등을 완성하고 전투기를 배치할 경우 자국 전역이 작전 범위에 들게 되며 이는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었습니다.
중국이 이번 국방백서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역시 중국의 구체적인 안보 위협 중에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들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함께 일본의 군사력 강화, 중국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주변국의 도발 행위, 그리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등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중국의 국방백서에 대해서 서방 언론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서방 언론들은 중국 국방백서에서 해군력 강화와 작전 범위 확대를 강조했다는 점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더 멀리 더 강하게 군대를 키우려는 중국이라는 제목의 베이징발 기사를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 방어를 위해 군사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이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군 주둔을 확대하겠다는 야망 실현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중국 해군과 관련된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중국 해군이 싱가포르 해군과 해상훈련을 실시했군요.
네, 싱가포르 언론이 2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싱가포르 해군과 중국 해군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 근해에서 해양협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양국군이 진행하는 일련의 연합훈련 가운데 가장 새로운 유형의 군사협력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한 건가요?
네, 싱가포르 국방부에 따르면요. 이번 훈련에는 싱가포르 측에서는 프리기탄과 코르벳함이 참가하고 중국 측에서는 프리기탐 한 척이 각각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해군은 함포사격, 기동훈련, 그리고 작전기획 등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아시아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이례적인 폭염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인도에서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어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가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극빈층인 건설 노동자나 노숙자 등 마땅히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인도에서는 지난 2003년에도 폭염이 3주간이나 계속되면서 1,100명 넘게 사망한 적도 있지만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의 더위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주로 인도 남부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지금까지 사망자는 대부분 인도 남부 안드르 프라데시와 텔랑가나주에서 발생했는데요. 이번 달까지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명피해가 더욱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동부 웨스트벵골주에서는 열사병으로 택시운전사 2명이 사망하면서 택시노조가 한낮에는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도 주민들이 한낮에는 일과 외출을 삼가하고 최대한 더위를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또 물도 많이 섭취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정부 시설을 개방하고 물과 분유 등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전력난 때문에 냉방이 되지 않는 건물이 인도에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질적인 전력난을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인도에서는 전력난으로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요. 또 전력 그 비용이 비싸서 빈곤층은 냉방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고질적인 전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수력 발전량이 감소한 것도 전력 사정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이달 말 이후 우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더위도 한풀 꺾이고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ISIL에 빼앗긴 라마디와 주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공세에 돌입했군요.
네, 이라크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로부터 안바르주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안바르주의 주도는 지난 17일 이라크 정부군이 전투에서 패하고 후퇴하면서 ISIL에 내준 전략적 요충지 라마디입니다.
예. 안바르주가 그럼 대부분 ISIL의 수중에 현재 들어있는 건가요?
네, 안바르주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서부의 넓은 지역인데요. 서쪽으로는 시리아, 요르단,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ISIL은 이 지역 고속도로를 대부분 장악했고요. 이는 ISIL이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무기와 물자를 보내는 중요한 보급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라크 정부군의 탈환 작전이 성공을 할지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이번 공세는 이라크 정부군과 함께 시아파 민병대, 안바르 지역에서 이라크 정부를 지지하는 순위파 민병대까지 동원됐는데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는 앞서 이라크 정부군이 ISIL로부터 티크리트를 탈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도 앞으로 며칠 안에 라마디를 탈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라크 정부는 우선 안바르주 북부를 공격해 ISIL의 보급로를 차단한 후 라마디 탈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발언이 소개가 됐는데 미국은 이라크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바이든 부통령이 일종의 그 사태 수습에 나선 건데요. 앞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이라크 정부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자 바이든 부통령이 나서서 미국이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을 한 겁니다.
예.
앞서 카터 장관은 이라크 정부군이 라마디를 ISIL에 내준 데 대해 이라크군은 싸울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해서 이라크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부통령은 26일 이라크 정부군의 엄청난 희생과 전과를 인정한다면서 미국은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과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이란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이란에 미국인 기자 한 명이 간첩 혐의로 억류 중인데 재판이 시작됐군요.
네, 이란 관영 매체들은 테헤란에 있는 혁명법원에서 26일 미국 기자 제이슨 리자이안의 비공개 재판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들도 들어가지 못한 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표될 거다 이런 말만 있었고요.
예.
혁명법원은 보통 이란의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다룹니다.
예. 리자이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리자이안 기자는 30대 후반인데요. 미국과 이란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미국의 유명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테헤란 주재 특파원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아내 예간의 살레이와 함께 체포됐는데요. 간첩과 선동 혐의인 것만 알려졌지 이란 당국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자이안 기자는 정식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이란의 악명 높은 예빈 감옥에 수박됐는데요. 단 한 차례 변호사와의 짧은 만남만 허용됐었고요. 리자이안 기자의 변호사는 기자가 간첩과 기밀정보 수집 그리고 이를 적대적인 정부에 넘기고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인도 함께 체포된 건데 부인은 어떻게 됐나요?
리자이안 기자의 부인 예간의 살레이도 사진 기자로 일했었는데요. 지난 7월 남편과 함께 체포됐다가 풀려났지만 역시 이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리자이안 기자의 가족들은 이란 당국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가안보상 이유로 재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란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리자이안 기자는 지난 10개월간 몸무게가 20kg 가까이 주는 등 열악한 수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국 언론인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어떤 입장이죠?
미국 무부는 리자이안 기자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리자이안 기자에 대해 제기한 이란의 혐의 내용은 모호하다며 이란은 억류 중인 모든 미국인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리자이안 기자와 미국인 억류 문제를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도 제기했었는데요. 한편 리자이안 기자가 일한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성명을 냈습니다. 리자이안 기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면서 기자가 재판에 회부된 건 부당하다며 이란 사법당국이 부끄럽게 느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앞으로 재판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란에서 이런 종류의 재판은 2, 3일 만에 빠르게 종료되는 것이 관례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 맑은 후에 밤늦게 구름이 많아지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남씨입니다. 평양은 맑은 가운데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은 뒤에 오후 늦게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기온 23도가 되겠습니다. 해주와 개성은 맑은 가운데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기온 26도, 그리고 개성은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기온 30도까지 올라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는 21도, 함경북도 청진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 낮 최고기온 16도에 머물겠습니다. 자강도 강계와 회천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12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30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선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시간이 12월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자 병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
이어지는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